창세기 랩스터디 109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의 표현 7번째 뛰어난 방법으로 떠남.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의 별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 세부 항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진 긴 책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이 책의 절반 이상인 25장 반을 차지합니다. 지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야곱의 출생 전에 하나님께 선택된 것, 그가 아직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도 분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통하여 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의 일생의 특성과 결과는 주로 첫 단계가 아닌 마지막 단계로 결정됩니다. 그것은 경주하는 경주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주에 시작돼 잘 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 결과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기이한 사람 야곱의 일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별세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생을 가장 잘 마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뛰려 하였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뛰어난 별세입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경주의 끝에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별세가 가장 뛰어나기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야곱의 별세를 사랑합니다. 그의 별세는 사랑스럽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별세는 간단하였습니다. 그는 아내도 없었고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그의 별세 당시 그는 홀로 감옥에 있었으며 복잡한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관련된 것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그 자신의 투쟁으로 인해 야곱은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에 휘말렸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하녀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은 라헬을 얻고자 했지만 그는 대신 레아를 그에게 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라헬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참 아내는 누구입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사람 모두를 그의 참 아내로 대우하였습니다. 그는 레아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박벨라 동굴에 묻었습니다. 레아를 조상들의 참 아내들이 묻힌 막벨라 동굴에 묻는 것을 통하여 야곱은 그가 그녀를 그의 참 아내로 인정하였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그는 세상을 뜨려 하였을 때 라헬을 위하여 주권적인 안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그가 라헬을 그의 참 아내로 간주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매우 복잡하여서 누가 그의 참 아내였는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곱의 네 아내는 열두 아들을 낳았으며 그들 각자는 그 자신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만일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렇게 많은 범주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가 그들로 대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9장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 위에 내려진 애원적인 축복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의 대표를 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묘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복잡한 휘말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로 인해 휘말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리적인 영역으로 인해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밧단 아람으로 여행하였으며 뒤에 좋은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은퇴 시절에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각각 많은 휘말림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그 당시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인 바로에게도 휘말렸습니다. 야곱은 아람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의 휘말림을 포함하여 휘말림 위에 휘말림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휘말림은 또한 좋은 땅에서의 그의 장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히브리인의 장사였으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애굽인의 장사라 생각하였습니다. 한 무리의 애굽 기병과 병거들이 한 히브리인 남자의 장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야곱은 하나님과 휘말렸습니다. 야곱이 체험한 것은 어떠한 휘말림입니까? 야곱이 휘말림을 말하는 모든 부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풍성한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 개의 휘말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뛰어난 방식으로 이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별세는 당당했을 뿐 아니라 즐겁고 탁월하였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의 별세에 관한 기록을 좋아합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음울한 묘사가 아닌 매우 유쾌한 그림을 봅니다. 이 메시지를 읽은 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야곱의 별세가 사도 바울의 그것보다 더 고무적이었음을 확신하리라 믿습니다. 야곱의 별세에 관한 내용에는 세 장 이상이 할애되어 있지만 바울의 별세에는 단 몇 구절만이 제시됩니다. 이제 야곱의 별세의 세부 항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요셉의 손을 야곱의 환도뼈 아래 넣도록 청함. 창세기 47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손을 야곱의 환도뼈 아래 넣는 이 문제는 많은 성경학도들에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의사가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요셉에게 손을 그의 환도뼈 아래 넣도록 청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은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가 단지 맹세를 세우는 것만이었다면 왜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손을 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추측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사실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는 야곱의 일생 동안 그의 환도뼈에 일어난 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의 신체의 한 부분인 환도뼈 근처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45년 이상 투쟁하여 온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환도뼈를 만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할례와 신성한 만점을 체험하였습니다. 먼저 무엇인가가 그의 환도뼈에 매우 근접한 곳으로부터 절단되었습니다.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야곱은 신성한 만점을 체험하였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절름발이로 걷게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깊이 조사한다면 두 가지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은 우리의 육,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절단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 그의 천연적인 생명은 이것에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갈로 더불어 그의 천연적인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으며 13년간 아브라함을 떠나 계셨습니다. 13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자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였으니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너의 천연적인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갈로 더불어 행한 것은 참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 때문에 나는 최근 13년 동안 너를 떠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게 말하노니 내 앞에서 너는 너의 천연적인 힘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할례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할례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사람의 전형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거나 기업으로 물려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전형적인 힘은 할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그것은 할례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전연적인 힘이 잘림바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할례는 그가 그의 육신이나 전연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할례받은 후에도 육신 안에서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할례받기는 하였지만 할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이 그의 힘을 사용하였습니까? 그는 마치 결코 할례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탈취하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의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상징적으로 야곱은 할례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다루침을 받고 90세가 되기까지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손 아래 있었으며 라반은 야곱의 힘을 거의 다 소모시켰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일으켜 그로 하여금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라반은 그를 뒤쫓고 있었으며 에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어쩔 바를 모르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내가 후퇴하면 라반이 있다. 그러나 내가 전진하면 에서가 있다. 내가 도망할 곳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분이엘에서 그는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고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 홀로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그의 육신 안에서 매우 강하였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참된 할례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야곱은 절었습니다. 야곱이 일생을 마치려 했을 때 그에게는 걸을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침대에 누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의 참된 할례는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만지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참된 만지심이었습니다. 참 만지심 후에 야곱은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걸을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침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전형적인 힘은 참으로 끝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세 번째 할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첫 할례 당시에 그는 거의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할례 후에는 그의 환도뼈가 만진 바 되었고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할례 때에 그에게는 전혀 움직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야말로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였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움직일 수 없을 때, 당신에게 전혀 힘이 없을 때, 그때가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요셉에게 손을 그의 환도뼈 아래 넣도록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더 이상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음을 인식한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앞선 나라의 총리인 그의 아들 요셉은 분명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죽음 후에 그를 위해 되어져야 할 일은 모두 요셉에 의해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간청을 함에 있어서 그가 극도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던 것을 인식하고 요셉의 손을 자기 환도뼈 아래 넣도록 청하였습니다. 야곱은 온 우주에게 그가 더 이상 스스로 아무것도 힘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야곱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게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그 약속은 할례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전형적인 힘을 끝내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의 별세에 관한 이 첫 번째 방면은 얼마나 생생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여기 만사가 그의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임을 참으로 터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할례받았고 하나님께 만진 바 되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반복하건대 야곱은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 할례받았습니다. 그는 90세 이상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만진 바 되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147세에 그는 침대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때 요셉으로 대표되고 요셉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야곱의 신뢰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신뢰는 더 이상 그의 환도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도뼈의 힘으로 걷고 우리 자신을 지탱하므로 환도뼈는 우리 자신의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할례받았고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는 다 끝난 바 되었으므로 그의 천연적인 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상징하는 요셉의 손은 야곱의 환도뼈 위가 아니라 그 아래에 넣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야곱을 지탱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그의 실제적인 기업을 위하여 좋은 땅으로 옮겨진 것은 야곱의 힘이 아닌 요셉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힘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참으로 여김. 인간적으로 말해서 누구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죽음을 잠으로 간주화했습니다. 아무도 죽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잠자는 것을 즐깁니다. 잠자는 것, 특히 우리가 지쳤을 때 잠자는 것은 매우 달콤합니다. 147년 동안 야곱은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많은 휘말림이 있었습니다. 매우 많은 문제들을 견딘 후 그가 안식할 시간, 그가 잠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잠으로 간주화했습니다. 그는 아마 내 조부 아브라함은 안식하고 계신다. 왜 내가 아직 있으며 부담들을 견뎌야 하는가? 나 역시 잠자고 싶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잠으로 간주함으로써 야곱은 그가 부활을 믿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지 않은 고대의 현대주의자인 사두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적당한 안식을 취한 후 깨어납니다. 나는 달콤한 밤잠을 자고 일어난 후 신선하게 됩니다. 야곱은 3700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야곱의 후손들 중 몇 사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야곱이 깨어날 것인가 아닌가, 즉 그가 부활될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근본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 예수께서는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아가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분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임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며 여전히 휴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를 볼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야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좋은 땅에 장사하도록 명함. 야곱은 요셉에게 그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좋은 땅에 장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애굽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는 그곳에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좋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셉에게 그가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그를 좋은 땅에 있는 막벨라 동굴, 곧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장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명한 것을 통하여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좋은 땅이 어느 날 분깃, 즉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을 뜨려 하였을 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세상을 뜰 때 우리 역시 헛된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뜰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야 합니다. 야곱의 별세에 관한 기록은 그의 질병이나 그의 유증이나 그의 재산 분배 방법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유증한 뜻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의 별세에 대한 기록은 그의 질병이나 유증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의 일생에 관해 아름답고 생생한 묘사를 제공합니다. 진실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도 죽음에 위협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별세를 누렸습니다.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함. 야곱은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의 존재는 침대에 제한되었고 이것은 그에게 더 이상 전형적인 힘이 없었음과 그가 움직일 수 없었음과 그의 신뢰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70인역은 47장 31절의 마지막 부분을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기록함에 있어서 바울은 히브리어 원문 아닌 70인역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침대는 야곱이 전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상징하지만 지팡이는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체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잠시 머무는 야곱의 일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은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머무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생 끝에 야곱은 그에게 전혀 힘이 없음을 상징하는 그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며 그가 경배한 하나님이 그의 일생 내내 그를 목양하셨음을 상징하는 그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경배는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을 때 잠시 머무는 인생에서 마음껏 체험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성숙된 나그네의 거룩한 끝마침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체험한 분을 경배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교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체험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이 경배한 하나님은 야곱이 땅 위에서 나그네였다는 것과 그가 늘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었음을 간증하는 야곱의 지팡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안으로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려면 지팡이 위에 두 손을 놓아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손을 그의 환도뼈 아래에 넣도록 청하였습니다. 이는 야곱이 그의 신뢰를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두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두 손을 지팡이 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일생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아래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라헬의 슬픈 죽음을 기억함. 48장 7절에서 우리는 야곱이 세상을 뜨려하였을 때 라헬의 슬픈 죽음을 기억하였음을 봅니다. 그는 그녀의 아들 요셉에게 두 배의 분깃을 줌으로써 그녀에게 신실하였습니다. 야곱이 48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하여 행한 것은 라헬을 기념하여 된 것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고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의 11번째 아들은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 또한 라헬이 낳았으며 그의 처음 두 아들은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루벤과 시므온을 대체하기 위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의 두 아들이 그의 처음 두 아들이 되길 갈망하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에서 요셉의 두 아들은 그의 처음 두 아들이 되었습니다. 48장에서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소개하였을 때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들로 루벤과 시므온을 대체하려 하였습니다. 야곱은 마치 요셉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 이상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나는 라헬을 위한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사이의 장자권은 줄곧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라헬을 기억하는 야곱의 갈망으로 말미암아 루벤에게서 요셉에게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야곱은 라헬을 그의 진정한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행한 것을 존중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함을 통하여 그것을 사실화하셨습니다. 오늘 인류 가운데 남녀간의 신실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례에서 우리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신실함과 충실을 봅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본 날로부터 그녀와 사랑에 빠졌으며 그의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신실하였으며 하나님은 이 신실함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죽음 이후 여러 해 동안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의 처음 두 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몇 년 내내 야곱은 결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에 있어서 여전히 신실하였습니다. 남녀 사이에 참된 사랑은 항상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녀와 결혼한다면 당신은 그녀를 사랑해야 하고 신실하고 충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에 이런 종류의 사랑이 상실되었습니다. 오늘 한 남자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조금 뒤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랑보다 더 하나님의 정하심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결혼할 때 당신은 그녀를 극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가 사랑한 사람을 여전히 기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는 그에게 야곱, 당신은 147세이고 당신은 죽으려 합니다. 라헬은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관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신은 요셉을 불러 당신의 처음 두 아들을 대체하기 위해 그의 두 아들을 달라고 그에게 청해야 합니까? 야곱,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의 침상에서 다만 안식하시죠 라고 말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그의 처음 두 아들로 만들어 요셉으로 하여금 장자로서 그 땅의 두 배의 분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한 라헬에 대한 야곱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그 땅의 분깃이 여호수아 아래서 분배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분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행한 것을 하나님이 존중하셨음을 뜻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을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녀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도덕성입니다.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목양하셨음을 인식함. 48장 15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별세할 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목양 아래에 있었음을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었다. 주님은 나의 평생 동안 나의 목자이셨다. 지금 내가 죽으려 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목양 아래에 있다. 나는 내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는 그분의 목양 아래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의 열두 아들에 관하여 애원함. 야곱은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의 열두 아들에 관하여 애원하였습니다. 야곱은 주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함으로 애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애원하였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종류의 애언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중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였고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방식으로 애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생명 안에서 성숙했다는 강한 표시와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생명 안에서 성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해낸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말하도록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말하였고 그가 말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 위에 바란 예언적인 축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생명의 성숙 안에서 별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별세는 그의 성숙을 나타냅니다. 대단한 존경을 받으며 장사됨. 50장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국장보다 더 장려한 야곱의 장사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그와 함께 올라가고 병구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것은 야곱이 존경이 넘치는 장중한 방법으로 장사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부활되기를 기대하며 소망이 충만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그의 장사를 치르도록 명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이 그들의 장사 문제를 무시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사를 위하여 좋은 안배,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되어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별세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별세는 순교자의 별세였던 반면 야곱의 별세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정상적인 별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록에서 그러한 정상적인 별세를 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순교자인 바울의 별세를 소중히 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의 정상적인 별세에 관한 묘사를 제공하는 야곱의 별세를 더 사랑합니다. 야곱의 별세에 관해서는 슬프거나 불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고무적이고 교훈적입니다. 나는 야곱의 별세를 묘사하는 이 장들을 읽을 때마다 교화되어 주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당신의 안배 아래 죽음이 올 때 저는 야곱이 행한 바대로 죽음을 취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생명의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생명 안에서 성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탁월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